에스겔 24분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옴. 전에 건축이 완성된 후에 주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사역 초기에 주의 영광이 점차적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주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 문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주의 영광은 문지방을 떠나 성읍으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주의 영광은 성읍을 떠나 성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은 승천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 성전의 문지방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분이 떠나실 때 기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성전의 문지방에 머물렀다는 것은 떠나시기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그분은 그 백성의 가증함, 음란함, 타락으로 인해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영광은 떠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동편으로 떠나셨고 이제 동편에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됨으로 인해 영광이 돌아옴. 왜 주의 영광이 돌아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의 영광이 돌아온 이유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돌아오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하지만 그분이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발이 쉴 수 있는 장소, 즉 그분이 두 발을 두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거처, 곧 그분의 전이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이 발을 두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역대로 대적은 간교하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건축에 대해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교사들은 구원의 문제를 크게 강조하고 어느 정도는 영성도 강조하지만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만 구원이나 영성에 있지 않고 건축에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은 주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위임받았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그의 부담이 교회와 교회 건축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건축을 위해 속생명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주님은 그에게 속생명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들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신령해지도록 전파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축되도록 전파된 것입니다. 속생명에 대한 그의 모든 메시지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대적 사탄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이용하여 속생명에 관한 그의 많은 메시지들이 개인의 영성을 위해 쓰여지도록 출판시켰습니다. 속생명에 관한 니 형제님의 책을 출판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관한 그의 책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점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좌행참, 주여 이 사람은, 노래 중에 노래 등의 책들, 개인의 영적 생활에 관한 모든 책은 팔지만 교회에 관한 니 형제님의 책을 파는 서점은 매우 적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의 길 또는 제목에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간 니 형제님의 책들은 거의 팔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적의 간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오직 영성만을 주의하신다고 믿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주님이 다만 영성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교회 건축을 원하신다고 보증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는 대적의 간교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트니스리가 워치만니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워치만니는 영적 생활을 위했으나 위트니스리는 교회를 너무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 형제님이 영적 생활뿐 아니라 교회도 매우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교회의 길, 교회의 정통, 영광스러운 교회와 같은 그의 책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다만 개인적인 영성만을 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니엘 같은 영적 거인들이 바벨론에서 많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을 충만케 하러 거기에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다니엘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재건될 때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전체의 청량을 마친 후 그 영은 에스겔을 동편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주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내가 그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인상에 의하면 이 구절은 이래야 했습니다. 그가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그럼에도 합당한 번역은 내가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입니다. 에스겔이 그가 성읍을 멸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주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갔을 때 주님도 그 안에서 가셨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초기 사역에서 주의 영광이 성전과 성읍을 떠남을 보았지만 그의 후기 사역에서 영광이 주의 전으로 다시 돌아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 돌아온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였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려면 반드시 교회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에스겔의 이러한 장들에서 다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세부 항목에 일치하고 모든 면에서 건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교회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려면 반드시 교회가 건축되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처소를 갖기를 갈망하시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건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땅 위에서 살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사시는 장소, 곧 그분의 처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시므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와야 합니다. 이 에스겔 연구에서 우리의 주된 부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갖기를 갈망하는 처소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건축된다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실 것입니다. 영광이 동편에서 돌아옴. 에스겔 43장 2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동편, 곧 해 뜨는 방향에서 돌아왔습니다. 해 뜨는 방향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영광으로부터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동편으로 떠나셨고 동편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또 에스겔 43장 2절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라고 합니다.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영광뿐 아니라 큰 소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교회로 돌아올 때 언제나 큰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떠날 때 조용할 것입니다. 조용함은 영광이 떠났음을 가리키지만 큰 소리는 영광이 돌아왔다는 표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날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교회가 부흥될 때면 언제나 큰 소리와 큰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은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라고 합니다. 땅은 빛, 곧 주의 영광의 빛남 아래 있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은 그러한 빛의 빛남 아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어두울 뿐입니다. 그분의 모양이 같음. 에스겔 43장 3절은 주의 모양이 그분께서 선지자와 함께 성읍을 멸하러 갔을 때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 안위의 말씀은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계시합니다. 심지어 에스겔이 포로되었을 동안에도 주의 이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의 이상은 거룩한 땅에 왔을 뿐 아니라 포로의 땅에도 임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은 주 예수님이 골짜기 바닥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홍마를 타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포로된 자들과 함께 계셨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동편문이 주의 영광을 향해 열림. 에스겔 43장 4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동문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셨습니다. 성전에는 세 개의 문, 곧 동편문, 남편문, 북편문이 있습니다. 남편과 북편의 문들은 백성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만 동편문은 백성의 편리뿐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은 동편문, 주의 영광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향해 열린 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편리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주의 영광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주의 영광입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결정은 최우선적으로 주의 영광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집회의 날짜와 시간에 관한 결정에서도 다만 사람의 편리만 위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의 영광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전에 대한 주님의 강한 갈망. 주의 영광이 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집과 내전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땅으로 돌아오셨음을 봅니다. 그분은 땅에서 그분의 입지를 잃으셨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땅에서 그분의 입지는 그분의 전의 건축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려면 이 땅에서 그분의 입지가 될 건축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다만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은 주의 영광을 보았으며 또한 자기 곁에 서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과 사람이신 주님 둘 모두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곁에 서서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보좌의 처소라는 말은 에스겔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주님 자신임을 입증합니다. 문법적인 구조를 본다면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갈 곳이라는 좋은 문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갈망과 기쁨이 그분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문법의 문제를 무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집으로 완전히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분 자신의 집에 대하여 너무 기뻐하였으므로 문법에 주의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분은 매우 기쁘셨습니다. 저는 회복되었고 그분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발을 두실 처소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자야,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분의 집, 곧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갈망이 보입니다. 주님은 교회 생활의 회복을 관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회에서 그처럼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보좌의 처소, 그분의 발을 두는 처소를 교회 안에서 가지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여러 세기 동안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발을 두실 처소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이 땅을 떠나 계시다가 이제 그분의 보좌와 처소와 발을 두실 처소로서 지방교회들을 갖게 되셨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7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바라실 수 있었다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만약 내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왜 그토록 작은 처소를 주의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 작은 처소를 그처럼 기뻐하십니까? 만약 에스겔이 이 질문을 했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땅에 있는 이 특정한 처소를 사랑한다. 이는 이곳이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발을 두실 처소가 그분의 보좌의 처소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행정, 왕국을 위합니다. 그곳은 그분이 통치하실 수 있는 처소입니다. 주님의 발을 두실 처소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을 위합니다. 그분의 보좌의 처소요, 그분의 발을 두실 처소인 성전을 떠나서는 주님이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시고 이 땅에서 움직이실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하십니다. 교회가 건축되지 않으면 주님이 그분의 통치를 집행하시며 이 땅에서 움직이실 수 있는 입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주님이 그분의 안식과 만족을 위해 거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백성의 음란함과 시체들. 7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백성이 그들의 음란함과 시체로 그분께 득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의 처신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음란함과 시체 때문이었습니다. 음란은 간음입니다. 어떤 아내가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할지라도 그녀가 아무리 많은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만약 그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이것이 음란입니다. 원칙에 있어서 이것이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선한 행실이 있으나 그들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 자신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함을 의미하셨습니다. 이것이 음란입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선하고 순수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음란입니다. 오늘날 다만 주님 자신을 관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다른 것들, 즉 선하고 근본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주의합니다. 시체는 죽은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7절 하반절은 높은 곳에 있는 그 죽은 왕들의 시체에 대해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는 높은 곳 앞에 시온이라는 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은 시온산의 높은 곳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습에 따르면 왕들의 신체는 성전 곁에 묻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시체의 문지방이 그분의 문지방 곁에 있으며 그들의 무덤의 문설주가 성전의 그분의 문설주 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주의 성소이고 다른 한쪽은 왕들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시체가 아니고 높은 위치의 사람들, 곧 왕들의 시체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전을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하심. 이러한 가증함들을 지적하신 후 주님은 에스겔에게 백성을 가르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은 모세에게 명하신 바와 같이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분의 전을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다음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율법 시대가 아니고 나의 지배 시대이다. 다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은 전에 관련된 제도와 식양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그 출입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다만 십계명뿐 아니라 나의 집을 따라 행해야 한다.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을 이스라엘 집에 보이라고 하신 것은 백성이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본이었습니다. 만약 백성이 자신들을 이 본에 비추어 점검한다면 자신들의 허물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집, 곧 그분의 처소를 기준과 본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행동을 검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임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그들로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도덕적인 규례와 영적 원칙들이 행동과 처신의 기준으로서 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행동과 처신을 그러한 것들에 준하지 않고 교회, 곧 하나님의 집에 준하여 검증해야 한다고 깨닫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부진하고도 낮은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즉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믿는 이들에게 많은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믿는 이들이 되도록 격려하는 비교적 높은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은 행동에 관한 가르침들보다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스겔에게 율법이나 영적인 원칙들을 이스라엘 집에 보여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분의 집을 이스라엘 집에 보여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전이 바로 그들의 규율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 전의 제도와 양식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보여주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이 행동을 잘하는 것이나 심지어 영적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맞는 것, 즉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보이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은 율법, 즉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달리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보이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형제가 구원받았다 합시다. 구원받기 전에 그는 부모님과 여동생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그는 구원받았으므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올바르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중에 그는 영적이 되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을 배웁니다. 그는 행실이 좋고 어떤 일에서는 심지어 영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는 너무나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기꺼이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주 독립적이어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개인적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전에 의해 청량된다면 그는 많은 면에서 부족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는 창문, 즉 생명주는 영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창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많은 창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형제는 전에 문에 의해 점검받고 그 문과 비교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 그로 하여금 그가 교회 생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문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할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에 관해서 그는 내키는 대로 들어오고 나갔을 것입니다. 하루는 왔다가 다음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비록 많은 문이 있지만 성전에는 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에게 창문은 없지만 많은 문, 곧 교회 생활을 떠나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출입에 있어서 성전에 의해 점검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한 문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쪽과 위쪽으로 점점 더 높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3층의 후미에 이르면 빠져나갈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전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청량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는 숫자 6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담벽, 입구, 전의 다른 여러 부분에 숫자 6이 사용됩니다. 숫자 6은 주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전으로서 우리의 인성을 점검하고 주 예수의 인성을 우리의 인성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또 다른 예는 성전에서 사용된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나무는 적합한 청량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나무가 그 위치와 기능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함을 뜻합니다. 만일 한 조각의 나무가 그 지정된 치수보다 크거나 작다면 건물에 알맞게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 생활의 체험에 적용하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치수에 들어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성전이 당신에게 3규빗을 청량하려고 할 때 당신은 이 치수에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3규빗에 못 미치거나 지나치십니까? 자매는 자매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자매가 주제넘게 형제의 위치에 선다면 자신의 치수 내에 있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의해 청량되는 또 다른 예, 즉 그룹과 종려나무에 관련된 예가 있습니다. 벽들 안으로 새겨진 그룹과 종려나무에 의한 청량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표현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현의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조각하심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겨오셨음을 증거하는 상처나 자국이 있습니까? 성전에 의해 이런 식으로 청량된다면 우리가 여전히 매끄러운 나무, 즉 그룹과 종려나무가 그 안으로 새겨지지 않은 나무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한 가지 특별히 중요한 요점은 성전 안에 독립된 재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가 건축되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른 재료와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독립적입니까? 당신은 성전 안으로 건축되었습니까? 당신의 제도와 식양이 전에 들어맞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당신이 좋고 싫음이 아니라 당신이 전 안으로, 즉 교회 안으로 들어맞느냐 아니냐입니다. 당신의 방식이 교회 생활에 꼭 들어맞습니까? 에스겔은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의 전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교회를 따라 행동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규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식양에 의해, 교회의 출입에 의해, 교회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에 의해 규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의 제도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관심은 율법이 아니라 집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영성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의하시는 것은 교회, 즉 그분의 보좌의 처소, 그분의 발을 두는 처소, 그분이 안식과 만족을 위해 거하실 수 있는 처소입니다. 주님이 교회, 곧 그분의 집을 그토록 주의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집인 교회를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그 식양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다만 성경의 가르침이나 속생명만을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특이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의 식양에 맞춰야 합니다. 교회 생활 또는 몸의 생활은 실제적인 영성에 대한 가장 큰 시험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 생활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성은 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가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집에 따른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청량을 따라 청량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전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만 영적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분께 가증한 것, 일종의 음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교회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청량하고 점검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제단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고 드려지는 곳 성전 후에 제단에 이릅니다. 43장 18절부터 27절까지에 제단의 규례가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고 드려지는 곳입니다. 이 구절에 제단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백성이 정결케 되는 데는 7일이 걸립니다. 그들은 7일 동안에 매일 속죄제와 구속의 피를 드리고 그 후 제8일 곧 부활의 날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그들은 주님과 백성으로 더불어 화목제를 잔치로 누립니다. 이것은 정결케 된 후에, 즉 제단에서 7일 동안 씻음받은 후에 주의 백성들이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만족이 되며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림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결케 됨과 제단에서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번제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씻음 받고 깨끗해 되고 정결케 된 후에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정결케함과 성화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되는 데는 7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결케 됨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씻음 받으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소극적인 것들에서 멀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제8일, 곧 부활의 날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만족만을 위해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 후에 제8일째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잔치할 수 있습니다. 전의 법의 요약. 12절은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의 법이 다음 두 가지 요점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봅니다. 저는 반드시 산꼭대기에 있어야 하며 지극히 거룩해야 합니다. 산에 있다는 것은 부활 안에 그리고 승천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 반드시 높아야 하고 산꼭대기에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또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도 분별되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집의 법, 성전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고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의 처소도 높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성전의 법에 부합하도록 높고 거룩해야 합니다. 높고 거룩함, 이것들은 교회에 관한 두 가지 큰 원칙입니다. 높이는 교회의 위치이며 성별은 교회의 본성입니다. 위치에 있어서 교회는 높습니다.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속적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교회의 높이를 존중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경외해야 합니다. 교회는 위치상 부활과 승천 안에 있고 본성상 지극히 거룩합니다. 당신의 교회 생활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 생활은 거룩합니까? 우리는 전에 두 가지 법으로서 자신들을 모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부활 안에와 승천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